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질 때 그 한 대목을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과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저희는 그 누구도 버릴지라도 우리는 다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대신해서 대표해서 말을 하게 되죠.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고 특별히 관원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 26장 5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잡혀가시는가?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우리는 실제로 가야바의 장인이 이 모든 일에 주모자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판상 중요한 고소 제목을 위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종교관원들은 로마에서 사형을 청구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정도는 적어가지고 그날 밤을 기다렸다가 이제 날이 새면 빌라도에게 갈 작정이었죠. 5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우리 주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요한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뜰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는 그 결국을 보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여기서 그는 잠깐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56절로 60절을 보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것을 증거를 찾을세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사실 종교관원들은 주 예수님에 대한 고소 제목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증거를 찾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것이 발각되게 되면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직접 신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긴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그들은 두 가지 증거를 찾습니다. 61절을 보시면 가로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와서 같은 말씀을 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송사한 이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틀리게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62절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니오 하되 대제사장은 주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고소하는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억지여서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답조차 아니하셨습니다.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은 그분으로 맹세를 하라 하면서 결정적인 질문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은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본문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말한다면 그렇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신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유명한 웹필드 박사는 이 친구가 주님에 대한 지극히 높은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좀 배우시면 좋고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자의 개념, 즉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높은 칭호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 그 인자, 이것을 우리 주님은 친히 쓰고 계신 거죠. 신성의 별칭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다른 지위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절에서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제가 참담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담한 말을 들었도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은 행위는 참담한 말을 들었을 때 견딜 수 없는 통탄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고소할 결정적인 죄목을 찾게 되었어요. 좀 긴 말씀을 보죠. 66절에서 68절입니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라되 저가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들은 주 예수님을 매우 증오했습니다. 이는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적대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옛 성품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벌써 끌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수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쳐댔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들은 그분의 보좌를 그분에게서 빼앗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주님을 손바닥으로 치잖아요. 또 주먹으로 치잖아요. 주님은 그걸 맞으셨어요. 사람들은 또 주님께 침도 뱉고 가진 욕도 퍼부었습니다.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건 주님을 엄청나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눈을 가리고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서 누가 했느냐고 놀려댔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그 뒤로 이어지는데 앞에서 일어난 주님을 향한 모습과 뒤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계신가 하는 것, 십자가 이상의 아픔을 주님은 이 자리에서 겪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에 대해서 더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때 요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69절로 7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갈릴리 사람들의 발언은 유대에서 사용되는 말과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갈릴리 사투리를 썼던 것 같죠? 74절 보세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련한 베드로예요. 그가 실제로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믿음은 끝까지 갔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베드로가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75절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시몬 베드로는 잊지 않아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곳이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그와 그의 이 같은 부인에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 가증스러운 행동을 저질렀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참으로 회개하여 그가 사랑했던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설교를 선포하도록 특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무려 3,000명이나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26장 그 긴 장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26장에서 우리 주님이 체포되시고 또 그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면, 얼마나 하나님이 비하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고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 또 한 번 비하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셔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가.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자, 이제 27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심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복음을 정의하며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운 사건에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27장에서 마태가 실제 십자가형 자체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로 다른 복음서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단지 십자가 주변의 일을 계속 기록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못이 흔들리는 육체에 어떻게 박혀지고 피가 어떻게 뿜어댔는가 하는 것을 생생한 용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영감된 성경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최후의 3시간 동안을 흑암의 옷자락으로 덮고서 이것은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 그것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요 그 고통은 도무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죄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놓여진 제단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제 이 27장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근본 취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27장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야바와 산헤드린 앞에 끌려와서 거짓 증인들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했고 예수님을 구타하고 모욕하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했던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로 가보시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을 최고 법정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법정에 고소할 충분한 제목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절로 가보세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총독부에 그 소속된 사람이었고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진짜 이 빌라도가 속한 총독부는 지중해 가까이 있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그의 관저를 두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보통 유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이 절기로 모인 유대인들로 붐볐기에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날까 염려해서 거기까지 온 것이죠. 3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그곳에 왔을 때 주님은 분명 거기에 계셨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현관을 지나 그분을 빌라도에 데리고 가기 위해 호송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때 유다는 주 예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에게는 회개할 좋은 기회였어요. 그때가 참 좋은 기회.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종교 관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이에요. 가로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가 가로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자를 찾았고 내게 지불할 것들을 우리는 지불했다. 우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딱 잘라 말을 합니다. 이 일 후에 5절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성전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께 돌아올 수도 있었고 용서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종교성이 깊었는지 알 수 있겠죠? 참 깊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피값이라고 해가지고 성전고에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본문의 내용은 틀림없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9절로 10절을 보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 어디의 내용이냐면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4절에 암시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 내용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시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다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 11시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